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연재기적 성경 강좌 좀 46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로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삶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하나님 나라에 족속된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 왕이요, 창조주로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기획하신 기획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이제 레위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중에 이제 그 앞부분을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율법, 그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에서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고 어떤 제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이제 읽고 묵상하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막상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직접 살펴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건 무슨 종교적 규율이고 또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냐 받지 않냐 이런 문제와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냐면, 마치 부모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특히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자취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자녀 집을 방문할 때 어떡합니까? 항상 먹을 거 바리바리 챙겨다가 냉장고 채워주시고, 라면 먹지 마라,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꼭 밥 챙겨 먹고 꼭 잘 먹어야 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레위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첫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자녀의 먹거리, 야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 먹지 마,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11장의 얘기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출산에 대한, 출산한 자녀가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제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12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그 아이를 낳은 자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부정의 의미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부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 볼 때 또 사용되는 부정의 의미는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는 또 계속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속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천국을 향해 가던 길에서 방향이 빗나갔으면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속죄일, 뭐 대속죄일,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이 최초로 직접 세우신 그 기관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정, 이 가족을 파괴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세속의 이 성적인 이 문란함이 없이 이 가정의 온전한 순결과 정결을 지켜가며 살아갈 것, 그것을 18장에도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여기 호주, 대한민국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 성도들이 이제 한 나라로 모여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답게 그 살아가는 사회윤리, 법도, 규례, 함께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과 또 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을 주시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또 19장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전염병이 지금 번지면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도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한번 걸려서 그걸 예방접종 못하면 막 나라 하나가 망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죽여야 되는 이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대충 처리해버렸다가는 결국 온 나라와 민족이 다 패망하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주 심각한 이야기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20장까지 이렇게 살펴온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일려준 규정과 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으리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죄악과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법도와 이 삶의 규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계속 오늘부터 보면 이제 21장, 21장은 이 제사장의 처신 규례입니다. 뭐 제사장, 대제사장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레위 자손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 그러니까 같이 출애굽을 주도했던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아론의 혈통,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집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봉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뭐 대제사장, 제사장 어떻게 이게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는 누구나 탐내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 민족과 지파들이 싸우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뭐 이런 그 로마가 지배하고 이런 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로마의 황제가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때문에 서로 뇌물을 주고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단적으로 선택하시고 이 혈통에서만 한다라고 하나님의 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그냥 그런 질서를 잡아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레위기를 통해 보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1장부터 살피는 건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데려온 그 짐승을 죽였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헌금 내고 이렇게 무슨 돈 주고 당신이 대신 내 대신 뭐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와서 직접 자기를 대속할 그 짐승을 죽이고, 그럼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짐승을 전부 이 다 각을 떠서 다 조각조각 내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역시 또 자기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막을 관리하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뭐 병자 아까 말한 그 병자들 같은 경우 진찰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판결하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도 행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방법이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주 신비한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 그 돕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속죄제, 화목제를 드린 백성들의 경우는 뭔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행하는 대행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굉장해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그것만 지금 바르게 행하는 자들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처음 성막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틀리나 틀리지 않나를 좀 잘 보는 그런 것을 대행하는 자들이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의 그 이 성마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번제단 앞에서 또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며 그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우러러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뭔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들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는 예외를 두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죠. 목사들이 무슨 돈을 떼먹고 뭐 이상한 짓을 할 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오늘날 그런 분위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사지 않는다면 그래서 목사나 여기 말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뭔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뭐라고 말은 할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구나. 왜 저 사람만 예외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교황이 무슨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가나안에서 죽을 수 있고 가나안에서 나왔는데 뭐 저기 그리스에서 죽을 수 있고 뭐 아무튼 어디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많은 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사실은 그렇게 욕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이 싫어서 욕을 하고 세상이 싫어서 불신하고 저주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욕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 이 삶이 일반적인 백성들보다 좀 더 구별된 삶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 그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를 보면 나중에 성도를 보고 성도의 삶을 보고 성도의 말을 보고 성도가 살아간 걸 보고 나중에 교회에서 성경을 봤더니 똑같네?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를 볼 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을 볼 때 야 저렇게는 아닌데 라고 와서 성경을 봤더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제사장 같은 경우 혈통으로 일단 어쨌든 하나님이 한번 정해줬습니다. 아론의 혈통으로 딱 정했고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일단 장자가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순결하고 더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펴가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각 장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어떻게 해라라는 방법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피는 것은 이 방법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사장 규례의 경우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이 시대 우리는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는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의도, 모범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만 봐도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지금의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목사와 그러니까 목회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거룩거룩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무슨 이 성직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은 무슨 뭐 세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는 성직자요, 성자요,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목회자가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성도도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제사장들이 한 역할이 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역할이다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인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갔던 사람들이 목사가 돈을 떼먹고 목사가 이상한 겁탈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그 길에 서지 않고 나는 어렵다, 힘들다,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또한 지금 똑같은 삶에 있어서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한치도 다를 바가 없이 요구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 계속 우리가 애쓰는 게 뭡니까?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숙지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지금 그리고 혼자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 사회가 여러모로 발달하면서 지금 생업에 바쁜 현실 속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왕 같은 이 제사장 된 성도들이 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지금 교회 속에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이제 생업으로 인해서 말씀에 소홀해지지 않고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데 전념케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자칫 여러분이 아무 성경도 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목사가 전해주는 말만 덥석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대한 것만 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편적으로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섞고 경험을 섞고 이걸 적고 섞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뭔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목회자만 의지하는 것, 목회자를 잘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싸우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돕는 자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잡고 양잡고 드릴 거 다 드리고 이런 목사들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들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뭐든지 다 챙겨주고 뭐 일일이고 아무튼 뭐 교회만 오시면 제가 여러분 천국 문까지 데려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성품과 그런 섬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너무 좋고 관계가 좋고 성품이 좋은 것 같아 쫓아가다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지옥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른 가이드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 이 강단이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정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바른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 그게 목사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장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거룩한 모범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성 교제하실 때도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유행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문제를 이 가이드를 따라 또 결혼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레위기의 율법을 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그 같은 제사장인데 태어난 그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있거나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거 자칫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뭔가 좀 편견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백성들의 건강과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성도의 권리가 있고 서로의 사랑의 그런 이 배려가 있고 서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위해 이거 주신, 그걸 왜 주셨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 대해서 감당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 자체가 자칫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읽지 못하면 무슨 법적으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결국은 결국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보실 때 항상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했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고 보시면 비록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장애가 있는 분 군대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대신 가지 못하는 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쓰면 양심적 어쩌고 해가지고서 군대를 안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온전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단지 자기들이 어떤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볼 때는 핑계되는 거라고 봐요. 정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좀 해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역할 자체는 감당하지 않지만 같은 제사장으로서 뭐 같이 하나님께서 그 드렸던 음식들을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교육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살피십시오.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22장은 성물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누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걸 다룹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전혀 뭐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그 방법적으로는 그때는 중요했지만 방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걸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의도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데 이 또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종종 말했는데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재물을 주시고 이런 이 것들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다가 다 쓰고 남은 잔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이 담긴 것을 드려야지 남는 찌꺼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 제사와 재물을 받아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참고하면 눈이 먼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뭐 온전치 않은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아주 그냥 건강하고 막 쌩쌩한 이 재물이 하나 있고 그런 짐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데 좀 뭐 하자가 있고 좀 빌빌거리고 그러면 솔직히 어차피 갖다 죽일 건데 아, 쌩쌩하고 건강한 거 내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 자꾸 그런 타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타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하루에 시간을 드려도 그냥 결국에는 그냥 자기 전에 그냥 잠깐 뭐 모바일폰으로 저 그 이 성경 좀 읽다가 그냥 자려고 보는 성경은 자려고 보는 거. 시간도 몇 분, 몇 초 드리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 예물을 드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욕심과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채우고 그러고 났더니 11조가 아니라 뭐 헌금이고 뭐 아무것도 못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문이 딱 닫힐 때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 너희는 더러운 재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22장에 명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욕을 받고 있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재물이라뇨. 우리가 언제 그런 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너무 거짓말이 뻔히 보이니까 나는 모욕을 당한다. 8절. 너희는 눈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 적당한 짐승이다. 괜찮습니다. 이거 다 괜찮아요. 저 튼튼한 놈 내가 키워다가 또 하나님께 드릴게. 어? 이거 그냥 받으시면 돼.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 대통령에게, 너희 사장에게 줘봐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거다. 9절.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리고 눈속임으로 드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데 내가 왜 너희에게 복을 줘야 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읽는 겁니다. 현대어라는 게 요즘 글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주석으로 풀어져 나온 성경이어서 혹시 귀하가 되면 그걸 갖고 보시면 많이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게 만든 그 결과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열방에 나타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외면하여 자기의 편리와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구별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집트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괴악한 짓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호주에서 어디서든 그런 짓을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주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최고의 것으로 다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흠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게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한 사회,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쉽고 상당히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재정관리, 여러분의 시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먼저 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 쓰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만 버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이 집 말라기 읽어드린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과 끝장나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기뻐하시고 그냥 더 모든 걸 채워주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풍성했던 것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은 절기에 대한 겁니다. 각 절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읽으며 언제 이런 게 지키라고 하는지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미 그 절기들을 다 정리해서 놨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나 또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입니다. 요즘 뭐 성탄절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건 우리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짜도 맞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의도라고 했죠, 의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명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 같은 이런 절기를 두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던 큰 역사들, 홍해를 가르고 막 그 죽음의 그 이 영이 막 넘어다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전한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망각하게 되죠. 아주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세워서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기록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한번 기록이 되고 문서가 작성이 되면 거기서 마음대로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합니다. 한번 기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 기록된 게 증거가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겠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글로 기록이 돼서 문서로 보관되면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기록된 것이 지속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보관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변질되지 않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35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규례를 따라 지키며 후손들에게 이런 명절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요? 아, 이거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들의 삶의 문화 속으로, 풍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을 계속 베푸실 것 같으면 기록해라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절기를 뭘 지켜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한번 또 기적하고 한번 크게 뭐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시켰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사건은 한 번이고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런 기적을 계속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늘 기적에 기적이 더하는 삶을 원하겠지만 지금도 늘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믿음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각 사람을 직접 만나셨지만 이제 그것을 다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이 일하심을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매번 홍해를 가르고 또 가르겠습니까? 저도 전도하는 거 정말 이런 능력을 주시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멜번 사람들 요즘 문바 축제인데 거기 쫙 다 모여있죠? 지금 온갖 까맣게 있더라고요. 새까맣게. 간단해요. 제가 이쪽 건너에서 주여 한 다음에 한 탁막 쫙 열리고 그냥 한번 내가 걸어가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내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해서 그릇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절기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후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저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이 여기저기 터져나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은 우리가 명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역사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놔라 저걸 해놔라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이루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 잊지 마시고 이 절기를 통해도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뭐 촛불, 향단 그리고 진설병 뭐 항상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고 욕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이 서양의 지금 여기 대부분의 욕을 보면 전부 무슨 욕이 다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기독교 문화여서 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으로 여긴지를 모릅니다. 여기 와서 뭐 한국 사람이 여기 오나 뭐 여기 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나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성적인 욕이 많죠. 뭐 어디 가나 성적인 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신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고 예수님 거들먹거리고 그런 욕은 없어요. 근데 여기 외국까지 와서 외국물을 처음 욕으로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에서도 아주 그런 게 나오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양 사람들이 하니까 또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유독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욕매게 하는 참남되게 하는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워떠 이런 얘기 언제부터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오마이 뭐 지지셨어 뭐 이런 거 언제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배우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거 여러분 이거 깨어있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저주한 사람 조금 전에 이 사람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 행동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돌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그 이어지는 얘기가 동형보복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독하여 죽게 된 사람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어서 죽은 거냐, 차별로 죽은 게 아니냐라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공정한 결과다. 네가 이방인이든 뭐 하프하프로 뭐 이렇게 됐든 아니면 순수한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네가 이 일을 하나님을 참남하는 일을 했을 경우는 분명히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사형에 대한 판결이나 재판의 판결에서 분명히 그래서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결코 편견이나 오해, 차별이나 또 개인의 욕심, 개인의 편견에 의해서 편파된 판결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이 나오고 또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혹시나 오해로, 편견으로 죽었다고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결할 때 더더욱 조심하고 신중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법 조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 사법권이 무너지면 공평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모든 것들이 뿌리 뽑히는 그런 노력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공평과 정의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외국인들, 약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24장의 얘기입니다. 자, 25장에는 안식년, 희년, 토지법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이렇게 말하는데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주일 같은 경우고 월삭이라는 것은 달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 무조건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희년은 뭐 50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세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의 삶이 없도록 하셨어요. 비록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했든 뭐 게을러서 실패했든 어찌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땅까지도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충분히 쉬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땅까지도 완전히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안식년 그러면 목회자가 뭐 7년이라고 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농부는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땐 그때 쉼을 가질 수 있으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는 안식년은 사실 목회자들보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 성도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건이 좀 그렇게 돼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로서 땅을 7년에 한 해를 쉬게 해야 또 그 땅이 바른 소출을 내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부들은 다 알아요. 땅을 계속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비료도 뿌리고 땅을 쉬게도 하고 이런 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히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1년을 쉬게 하지만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심으면 그 다음에 3년째 되는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1년 쉬는 동안 그리고 1년 쉬고 새로 시작할 때 또 기다리는 동안 그 1년 그러니까 2년의 양식을 충분히 그 6년째 될 때 충분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를 잘못 알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뭐 종교적으로 어려운 법규를 주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순종의 조건들을 던지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지금 이 세계의 재산의 80% 이상을 뭐 그냥 부자들 한 뭐 10% 뭐 2, 3%라고 그랬나요? 그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풀면은 이 지구가 풍성하게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다 주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따지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이 모으고 자꾸 뭐 통장이 커가는 걸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넘치는 것이 올 때는 엑스트라 머니로 또 다른 어떤 창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게 흘러가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와 약자, 고아, 화부를 도울 수 있는 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게 돌아가면 목회자들도 딴짓거리 안 하고 성도들도 딴짓거리 안 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안식년 7년이니까 77이 49, 49년이 지나가서 50년째가 될 때 그거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특이한 경우죠. 삶을 살아가다가 망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땅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심지어 몸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원래로 다 되돌이키는 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게 아니에요. 오늘날 땅 투기하고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성경들 그대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인 사람은 없고 창조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대여를 받아서 뭐 지금 70년이겠죠 결국. 아 50년이겠죠. 50년의 대여를 받아서 내가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망하면 팔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팔 때도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 희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땅값이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이렇게 땅을 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친척들로 하여금, 가까운 친척들로 하여금 그것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첫째,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서 되돌려주는 일들을 친척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 사면,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우는 우리니까 심각한 거죠. 둘째는 뭡니까? 친척이 노예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노예라는 게 결국 빚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오늘날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싸운다라고 서로를 죽이고 헐뜯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심지어 형제가 자녀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동생이 가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이야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야? 형수가 과부가 되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대신 자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반복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지체를 지금 책임져 주시고 함께 더불어 책임지는 사회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44절에서 46절인데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결국 너네가 정말 노예가 필요하면 니네 동족이 아니라 외국에서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모든 데서 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지금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인권 존중, 생명 사랑, 공평,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의도를 말씀하셨는가? 이건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서 찾아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맞게 적용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고민하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25장까지가 율법인데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옥죄이고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풍성한 이 땅의 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만 알아도 율법 주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 그냥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이 의도가 뭔지만 알고 이 방법이 아니라 이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부대에 담아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26장. 그래서 26장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26장에는 상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당하게 될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된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그 길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산을 등상할 때 이 A코스를 따라가면 그래도 편하게 갔다가 저기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뭐 이렇게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계곡 B코스를 가면 여기는 완전히 계곡에 거기에 무슨 야수에 맹수가 나와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십시오. 5명이 100명의 적을 당해내고 100명이 1만 명의 적을 쓰러뜨릴 것이다. 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일당 백인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일당 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7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네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너희가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7배나 어려운 길이고 또 7배나 어려운 길이고 또 7배나 어려운 길이고 7배나 어려운 7777 4번 곱해십시오. 얼마나 나오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에 보시면 이 여기 레위기 26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이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그 쾌락은 잠시뿐이고 오히려 그 결과는 7에 7반화 될 거다. 끔찍한 일인 거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며 살 때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실수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그게 어느 때가 됐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 교통벽기를 위한 위반한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삶을 걷다가도 정말 그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기 원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그 복된 길로 회개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된 길을 걷는 그 길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나와서 사시는 거예요. 예배 참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인 거예요. 자, 마지막 27장은 서원과 관련해서 또 헌물에 관련돼서 근데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법규를 말씀하실 때 뭐 보통 회칙 같은 거 만들면 그러잖아요. 뭐 1장의 총칙, 뭐 1조의 명칭, 2조 목적, 뭐 2장의 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맨 끝에 가면 뭐 모범회원에게 뭐 포상한다, 뭐 무던 결석하면 뭐 제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토를 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부칙으로 뭐 벌금 이런 얘기를 해요. 액수 이런 걸 돈으로 계산해 나오는 그런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돈 문제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계산하는 거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관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들은요 영적인 의미, 살아갈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할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구덩이를 팔아, 팠더니 이유도 모르고 팠는데 덮어라, 덮었어요. 또 팔아, 팠고, 덮고, 파고, 덮고, 파고, 덮고 그러면 아무리 수억을 줘도 사람 그런 일 안 합니다. 사람을 바보로 합니까? 이러면서 안 해요. 사람은 의미를 알고 영적인 참된 삶의 이유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에도 돈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만 이건 메인이 아니라 마지막 부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목숨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려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방법이 아니라 바른 정신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르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돼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처럼 물질이 무조건 앞서게 되면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되고 영적인 것도 다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레위기가 주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 공평과 정의의 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폈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다섯 가지,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하셨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우리 서로가 행복하며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여전히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방법이 아니라 이 의도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와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를 네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레위기가 성경에서 위치하는 그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수시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발생하는 이 모든 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든 문제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냐, 이거를 잘 구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잘잘못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나 왕들, 리더들에게 항상 명하셨습니다. 뭘 명하셨냐? 이 말씀을 항상 너의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축복된 길을 걷도록, 왕들은 그것을 읽고 너부터 마음 저 생동거지 조심하고 이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해라. 근데 왕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진짜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똑같은 역할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울겨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리더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목사고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투가 다 명령처럼 되어 있어 보여서 딱딱한 느낌을 주고 또는 거부 반응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의도를 좀 잘 알고 그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완전히 사람을 위한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종교 법규야? 내가 이걸 먹으면 천국 가고 이걸 먹으면 지옥 가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명령책 같지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그 창조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창조주의 배려, 창조주의 사랑, 가이드, 뭐 오늘 우리를 말 인간 매뉴얼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차분히 반복적으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레위기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건강 관계 속에서 우리 함께 이웃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힘과 삶의 의욕을 주는 게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레위기가 분명히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그리고 잘 여기서 여러분이 숙지를 해놔야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역사 속에 역사서 속에 나오는 그 일들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라기도 그랬죠. 말라기에 그 말라기만 뚝 떼서 그 1장 7절 9절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을 여러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조차 몰라요.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시작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모르면 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살펴갈 건데 역사의 흐름을 따라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